하시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기억이 얼마나 구원받는데 중요한지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겠다. 사실 이게 목회죠. 그렇죠? 이게 목회예요, 사실은. 예,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무의식적으로건 의식적으로건 자꾸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게 설교고 그게 목회지요. 기억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 일에 베드로가, 즉 하나님의 사역자가 게을러선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네 혼을 지키라. 네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 하나님도 근심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기억력 때문에 근심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네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이적과 모든 행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자녀와 그 자녀의 또 자녀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약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기억하려니까 좀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이 보조 자료를 주시는 거죠. 그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자주 함으로써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침례나 주의 만찬이나 둘다그 키워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행위인데 뭘 보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자기를 살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합당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채 합당하지 않게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거냐? 물론 처음 제정된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신 것이 최초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만찬 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월절 만찬의 연속선상에 지금 주의 만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만찬이거든요. 만찬이라는 게 사실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저녁 식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사정상 지금 저녁에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아침과 점심쯤 모인다면 그나마 오후가 낫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후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오후에 너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오전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게 취지에 맞게 저녁에 가깝게 하는 게 그게 좋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만찬은 언제 최정점에 다다르는 거냐면 이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 교회가 들림받은 이후에 주의 그 어린 양의 결혼 만찬,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때에 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던 이 주의 만찬이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빵을 아까 26절에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인다. 이 보인다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인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막에는 성막은 이제 이렇게 맨 가장자리에 지붕이 없는 텐트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동쪽으로 아주 큰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동쪽으로 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나중에 우리가 성막을 좀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 원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번제단은 뭘 의미했습니까? 예? 입에서만 매는 번제단이 뭘 의미했죠? 예? 재물인데 재물을 태워드리는 것인데 번제단이 실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옥 보여주는 거였죠.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타고 있어요. 지옥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옥불에서 사실은 누가 타야 되는 거였습니까? 사람이 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양과 뭐 송아지에는 대신 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덮여졌잖아요. 눈 온 날 모든 쓰레기가 다 덮여지듯이 일시적으로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물두멍이 그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텐트 안에 보다 작은 또 하나의 이 텐트가 있었는데 거기 지붕으로 덮여 있었고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하나처럼 보였지만 들어가 보니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은 누가 봐도 다 이렇게 겉에서 보이지만 우리의 속에 영과 혼이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한 방처럼 보였지만 들어가 보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소, 나머지 3분의 1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지성소였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금 등잔대가 있었죠. 그게 그 완전히 밀폐된 그 공간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유일한 빛이 지금 그 금초대에서 금 등잔대에서 나왔죠. 또 예? 예, 진설 진설병상이라고 보통 이제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쇼브레드, 보여주는 상, 그렇죠? 보여주는 상의 그 테이블 위에 빵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던 것이 이제 이래서 기억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아는데 이제 잠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이게 목회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맨날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금향로가 금향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 성소 안에 있고, 그다음 지성소 안에는 지금 이 법궤, 하나님의 그 말씀,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시은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죄의 자리, 긍휼의 자리죠. 긍휼의 자리. 그래서 긍휼의 자리는 그룹, 천사 말고 그룹이 지금 두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서 서 있는 형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 그룹 사이에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자리보다 한 1m 아닙니까? 뭐 한 1m나 2m 밑에서 만나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율법 있잖아요. 모세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율법으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겠다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그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의 이름이 쇼브레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브레드 테이블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이었어요. 보여주는 빵. 여기 지금 제가 주의 죽으심을 보인다 하는 말씀과 제가 지금 연관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빵이었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는 테이블 위에다가 빵을 12개를 구웠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6개의 빵을 구워서 이렇게 올려놓고 항상 날마다 새로운 빵으로 그걸 얹어놨죠. 그렇죠? 그 빵 하나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성막의 지금 구조가 다 똑같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빵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나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동질화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예요. 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면서 또 성도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제사제도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만약에 시내산에 모세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린 또 다 죽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아니면 죽어, 너 이거 하지 마 아니면 죽어, 그거잖아요 율법은. 그렇죠? 율법만 주셨으면 우리 다 죽죠. 그런데 율법은 분명히 못 지킬 걸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렇죠? 못 지킨다고요.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요. 너희가 이만큼 부족하다, 나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고 너희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보이시기 위한 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이렇게, 그렇죠? 스쿨메스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만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고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저기 막 율법만 주셨으면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뭘 또 주셨어요? 제사제도, 성막, 그렇죠? 제사제도를 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지킬 경우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제사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것을 받은 게 BC 한 1400, 1400년, 1450년, 한 1500년, 우리가 그 창세기나 그 모세오경이 쓰여진 연대를 한 1450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약 1500년 동안 성막과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성전과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쇼브레드가 그 보여주는 상 위에서 1500년 이상을, 1500년간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습니다. 매일 새로운 빵으로 갈아지면서 계속해서 1500년간을 보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누가 온 것입니까? 그 빵의 실체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빵은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빵의 실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분이 누군지가 이제 밝혀지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6장 죄송합니다 제가 7장을 읽었습니다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빵이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이분이 바로 생명의 빵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이렇게 또 말씀했죠 50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빵,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빵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빵집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베들레헴. 그렇죠? 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이 분이 빵의 재료가 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음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농사를 지으시는 이분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를 일컬어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농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농사, 이 밀들을 다 추수해서 그래서 갈아서 고운 가루로 갈아서 한 빵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10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빵이다. 우리가 다 한 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빵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목회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집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의 여전도회 회장 자매 형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 빵의 형상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지요. 그걸 이루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생각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에이, 그게 뭐가? 에이, 그건 뭐 그냥 이론적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 그냥 발만 그냥 그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사람 그냥 믿음 지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은 이거 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이거 한빵 만들자고 모이는 거예요. 이걸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기 저쪽 방에서 모였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어떤 뭔가 설정해 놓은 게 있어야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갈 것이고,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 아닙니까? 기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이 커지고 막 삐까뻔쩍 으리으리하게 막 샹들리에하고 수천만 원짜리 막 파이프 오르간 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막 깔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빵,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한 빵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건 뭐한 겁니까? 이거 종교 노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 노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그 불법이고 다 그것은 그냥 불에 타 없어질 지푸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허름해도, 우리가 보잘것없이 세상에서 보여줄지라도 만약 이걸 이루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고 높임과 존귀함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 그렇죠? 거기에 올려졌던 빵이 누룩 없는 빵이죠. 그 누룩 없는 빵, 이 빵이 지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보여져 오다가, 실제 빵으로서 보여져 오다가 그 실체이신 분이 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빵이 되신 분,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남기신 그 어떤 명령 중에 하나가 지금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의 그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여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인다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빵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말씀은 그렇게 마치고요. 이 시간 잠깐 빵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담당하시는 우리 장영민 집사님과 또 우리 강성규 형제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빵에 대해서 우리 장영민 형제님께서 잠깐 감사기도 드리시고 빵을 먼저 참여하겠습니다.